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주의 빛을 비추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주의 얼굴빛을,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소서, 주의 빛을 비추소서 하는 표현이 1절에도 나오고, 1절 그리고 저기 3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그리고 저기 7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저기 19절에도 나옵니다. 비슷한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그리고 저기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1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십편 기자가 주님의 얼굴빛,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주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심판입니다. 심판받을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주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5절에서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의 빛을 비추소서 하는 것은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여러분 민수기 6장 25절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를테면 구약판 축도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교통하심, 이거는 고린도 후서에서 따온 신약의 축도라면, 여러분 거기 민수기 6장 24절 24절부터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부터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들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거는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빌 때 이렇게 축복하라고. 그래, 이게 주님의 얼굴빛을 비춘다. 이것은 구약판 축도의 그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시편 80편에서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주의 얼굴 빛을 비추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내가 누리기 원합니다 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시편 80편을 읽어보면 오늘 이 시편 80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본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많이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보면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능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애굽에서 가져다가 심은 다른 민족을 쫓아내시고 심은 포도나무,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 가리키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신 그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80장 시편 80편 2절에서도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의 공통점이 뭘까요?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의 공통점은요, 이게 라헬의 자식들이에요.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이죠.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야곱이 가장 좋아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들. 그래서 이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총애를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총애를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방금 11절에 가지가 바닥까지 꺾고 능굴이 강까지 미쳤거늘. 그러니까 이게요 땅이 얼마나 넓어졌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이 바다와 강은 이를테면 지중해와 저 유브라데 같은 것을 가리키는 건데, 사실 성경의 약속대로 쭉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토가 가장 넓어졌을 때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것은 아브라함이나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다 성취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심으셨을 때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누렸느냐 하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회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느냐 하면, 오늘 시편 80편 1절 보시면, 시편 80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같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룹 사이에 좌정하셨다,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그룹 사이에 좌정하셨다, 이거는요 언약궤를 말하는 거예요. 언약궤 위에 두 그룹이 날개를 연하여 이렇게 서 있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 그룹 사이에 좌정하셨다고 하는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속죄소에서 정말 1년에 한 번씩 어떤 죄 용서하시는 은혜 베푸시고 뭐 이러면서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에 소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을 할 때도 언약궤가 중심, 성막이 중심, 그리고 진을 칠 때도 성막이 중심.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지성소 안에는 이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께서 목자처럼 자기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애굽에서 가나안에 와서 가나안 땅에 뿌리박게 됐거든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런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고 제멋대로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아주 업신여기고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러면서 자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귀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심으셨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응답하지 못한 거죠. 이를테면 선지자 이사야의 표현들을 하자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보시면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이 먹나이다. 들짐승들이 먹는다. 이게 하나님께서 심으신 아름다운 포도나무인데 이게 다 허물어져 가지고 아무도 지켜주지 않고 그래서 뭐 아무나 이렇게 다 돼지 때 들짐승의 밥이 되어버린 뭐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읽을 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포도나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품으시고 은혜 안에 심으셔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이 오늘 시편 80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요 그 많은 은혜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은혜와 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뒤늦게 깨닫고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4절부터 6절 한번 볼까요? 4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의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원수들이 비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가 되어가지고 눈물을 먹고 눈물을 마시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빛,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 그래서 정말 우리를 향하여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되는데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얼굴을 본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너무 비참한 처지에 놓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눈물의 양식을 먹고 많은 눈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처지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편 80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아무리 비참한 처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처절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결코 낙심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요나 묵상할 때 물고기 배속, 스월의 배속, 지옥 한복판에서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요나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시편 80편에 20편 기자가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포도원인데요 다 무너졌어요. 그 포도 열매 좋지도 않은 거를 들짐승이 다 먹고 뭐 이 멧돼지가 돌아다니니 그 포도나무가 뭐 성한 게 어디 있겠어요. 삶이 다 무너진 거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다시 은혜를 회복해 달라고 다시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실 이렇게 무너진 것이요 자기가 잘못해서 무너진 거예요. 죄지어서 무너졌다고요. 우리가 다윗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다윗은요 자기가 죄지어서 무너졌어요. 그래도 은혜를 구하고 그래도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다고 하나님께 매달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거예요. 주님 마음에 맞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내 죄 아닌데 타락한 세상에서 고통당할 때도 있고 내가 죄를 지어서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만 죄를 지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라도 우리 기도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죄 안 지었을 때 고통당할 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타락한 세상에서 고통과품을 짊어지고 산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 기도는 하나님이 또 얼마나 불쌍하게 여기시고 잘 들어주시겠어요. 사실 그러니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가 없다는 거죠. 요나가 도망가다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기도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얼마나 더 힘껏 들으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4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속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 사람이 우리에게로 돌아와 주세요. 우리를 돌이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냐하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자기 처지가. 15절과 16절이 얼마나 대조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인데요. 불이 탔어요. 주님께서 힘있게 하신 가지인데요. 배임을 당했어요. 배임을 당했다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죠. 이 어떻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다 이렇게 잘려서 내던져지는 것처럼 정말 주님이 심으신 줄기인데 불타고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인데 배임을 당했어요. 주님께로부터 큰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고 있는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가 우리를 돌이켜주세요. 우리에게로 돌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얼굴빛 비추어주시면 우리가 구원을 얻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녀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살피시고 돌보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처지에라도 어떤 처지에서라도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 주님 앞에 나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거죠. 날마다 그 은혜의 빛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